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 첫 번째. 제1장. 죄로부터 벗어남과 율법으로부터 벗어남. 시간. 1934년 7월 29일. 장소. 복주. 많은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 6장에서 죄로부터의 벗어남과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말하고 다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남을 말하였습니까? 왜 죄로부터 벗어남이 있고 또 율법으로부터 벗어남이 있어야 합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죄와 율법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율법으로부터 벗어남과 죄로부터 벗어남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날 때 진정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곧 우리가 먼저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죄는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벗어남을 중요시하면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은 서로 연관된 것입니다. 양의에서는 내과와 외과를 분류하지만 한방에서는 외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방에서는 질병을 치료하는 근원을 중시할 뿐 밖으로 드러난 병의 증상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곧 증상이요, 율법은 근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원인이고 범죄는 결과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치 않고 단지 밖의 결과만을 해결하는 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 문제에 곤욕을 당하며 여러 해 동안 싸워왔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다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시했을 뿐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이며 다시 7장에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는 또한 반드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묶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죄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로마서 6장이 곧 로마서 7장이며 로마서 7장이 곧 로마서 6장입니다. 7장은 6장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7장 8절에서 말하기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7장에 율법에서 벗어남이 없으면 6장에 죄에서 벗어남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만이 진정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율법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율법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곧 십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 봉사 규례와 같은 구약의 의식 율법이나 십계명 등과 같은 도덕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율법 자체만을 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뜻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셨으므로 나는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분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한쪽에 제쳐두고 그것을 은혜로 대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후로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각한 말씀같이 들립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시종일관 단 한 가지 일도 나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여 무엇을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이 관건을 이기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먼저 우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이렇게 말하거나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곧 사람이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죄로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전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이 죽기에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제 불능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또한 결코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 대해 내린 평가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것이 복주 사람이 말하는 바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개선되고 선해지고 진보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신에게 나는 6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인내할 수 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등등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전혀 어떠한 기대를 갖지 않으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당신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쉽게 이것을 인정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 우리는 왜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 받음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죽음이므로 우리가 이 요구에 응하려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하며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이며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 요구에 응하려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오직 죽은 자만이 매장되는데 침례는 바로 매장이요 내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덤에 놓여지기에만 합당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침례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함을 판정하셨으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시인하기 위해서 침례받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받는 것은 하나님께 표시하는 것으로서 곧 내가 죽어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미 죽었으므로 지금 내가 침례받음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침례받는 것은 입교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 대한 평가를 보고 시인함으로 따르는 반응입니다. 사람의 끝남이 하나님의 시작임. 우리가 이 일에 분명하다면 즉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다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봄으로써 당신이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치 않고 이미 당신을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또한 당신이 마땅히 서야 할 위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믿는 이들이 육신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육체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자신 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이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두고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살펴보십시오. 이미 숱하게 넘어졌는데 왜 여전히 자신을 의지해 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의 체험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 의해 뜻을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가 끊임없이 뜻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이 계속해서 나를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 뜻을 세운다면 바로 그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다시 뜻을 세우는 식으로 끊임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완전히 실망할 때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외칠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럴 때에야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반포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범하게 되므로 사람을 폭로하고 죄가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았다면 십자가가 곧 나의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히 이 위치에 선다면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체험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율법에서 벗어날 때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죄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위치에 설 때에 비로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죽지 않은 것이므로 우리는 부활의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 절망할 때 로마서 6장 6절의 일을 주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가 이뤄놓은 사실을 뒤집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일을 행합니다. 이는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향해 죽었다면 자연히 죄를 향해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면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가 처리한 일을 자주 다시 가져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렇습니까?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약 죽고 부활한 위치에 서지 못한다면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도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70여 세 된 분과 율법의 일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해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언제 율법에서 벗어났는지를 물었더니 그는 50년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설교에서 또다시 죄와 율법에서 벗어남에 대해 들으니 참 좋습니다. 내가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본 그날 참으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 여러 해 동안 여전히 자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다하면 다할수록 실패했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우주 안에서 가장 큰 요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가장 작은 요구조차도 실행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 7장을 읽었을 때 갑자기 빛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구원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놀라 뛰며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당신은 이제 저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도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할 필요가 없겠군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뜻을 세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곳에 뜻을 두다와 로마서 7장에 뜻을 두다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두고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메이어 박사는 하나님께는 요구가 있지만 당신에게는 원함이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당신이 원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는 원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원함을 갖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한 후 며칠이 지나자 속에서 원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 벽에 한 구절의 말씀이 걸려 있는데 주여, 당신이 저에게 원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상해에 한 자매가 있는데 그녀는 집에서 항상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다른 일을 사랑할 수 있기를 구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이 그녀를 만졌고 주님이 그녀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원함을 주셨으며 그녀는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으로 노력한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그녀 안에 역사하여 그녀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한 것입니다. 믿는 이가 행함에 있어 원함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마음 안에서도 영을 따르려는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에서 원함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안에서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준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6절에서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주 장사인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피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당신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에까지 이끌어가야 하는데, 즉 원함의 상황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당신이 뜻을 두지만 그 행함이 당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뜻을 두어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추신, 네 형제님이 사용한 성경에서 옮겨 쓴 말. 일의 시작, 하나님의 뜻. 일의 진행, 하나님의 능력. 일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